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른바 윤심을 놓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 안철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라면서 경찰에 고발을 했죠. 3부에서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전당대회를 놓고 안철수 의원과 소위 친윤 세력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변호사도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3부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자,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촌철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안내가 나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6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더마과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과입니다. 4936님이 오늘도 김뾰종님의 삐딱선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두 개를 섞어주셨어요. 뾰족하고 삐딱선 정신.
네.
박선희님은 월요일 새 아침도 시선 집중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인사를 보내주셨는데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촌철님들과 또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촌철님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는 시간, 이름하여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물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서울은 택시비가 올랐죠. 그리고 봄이 되면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마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과자값도 올랐고 생수값도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좀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여러분은 제일 힘들게 하는 물가가 어떤 건지, 또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만의 지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중 한 분과 잠시 후에 2부에서 JB와 직접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청보호가 지난 4일 밤 11시 19분쯤에 전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승선했던 12명 가운데 3명은 구조를 했지만 9명이 실종 상태였는데, 오늘 새벽 3시 22분경에 청보호 내부 선실을 수중 수색하던 중에 실종자 1명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단 시신을 수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명만 지금 발견을 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8명을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악조건이고 힘들기 때문에 좀 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발 동동 구르고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인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수중수색을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제발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안철수 의원이 지난 3일에 팬 앤드 마이크 TV에 출연해서 윤핵관의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고 있다.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실에서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실체도 없는 윤회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고요. 경제와 안보 상황이 막중한데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윤한연대 운운한 것은 극히 비상식적 행태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의 말이 직접 전해지면서 이게 지금 파장이 엄청 큰데요.
네.
어떻게 짚어볼까요?
자, 뭐 바로 2부에서 안철수 의원과 인터뷰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입장은 그때 들어보기로 하고요. 여기선 이것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적 윤핵관입니까?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나온 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정색하고 비판을 한다? 좀 그래서 주목할 점은 윤핵관이라는 표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이제야 그 심기를 노출하는 이유, 오히려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역시 경선 그리고 안철수 의원 이 두 가지 요인과 상관이 없으면 이제 와서 정색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베들레헴 바이든님이 윤핵관이 실체가 없다고요? 전 국민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네. 어쨌든 왜 이제서야 심기를 노출하느냐 지금 짚어주신 대로 경선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윤한연대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하는 건요?
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난 뒤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또 말한 게 있더라고요. 요거 마저 듣고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혹은 통수권자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네. 왜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 하는 거냐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동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진복 정무수석은 동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되물어보죠. 그럼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인가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 운영과 관계가 없으니까 당대표와 무슨 지휘, 지시, 명령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당대표는 부하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장관이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연대를 거론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장관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고 대통령의 손발이니까. 그러면 당대표는 대통령의 손발입니까? 그건 대통령이 총재를 겸임할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근데 왜 정무수석은 동격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국정 최고 책임자이고 통수권자여서?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여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 또한 동격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여러 차례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거 다 빼고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입만 열면 얘기하는 협치라는 단어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협치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에서 모색되는 관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직적 관계에서 협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협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정치인과 언론인은 대통령의 위상을 지금 폄훼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민병주님은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실이 나서는 거야말로 좀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라는 물음을 보내주셨고 어둠 속에 빛나는 별먼지님 그리고 김영님 등 많은 분들은 단일화 없이 대선 이겼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단업해서 선거 이겨놓고 이건 무슨 일인가요? 이런 의견들 지금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김기현 의원이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과 만나서 식사한 것도 좀 노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심 100%는 김기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실이 이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연대라고 하는 단어와 윤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다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윤심은 나한테 있다 이런 얘기는 해도
윤심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것은 마음을 받았다라는 뜻이니까 수평적 관계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해석을 했나 보겠죠.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 해석이죠. 그렇죠?
네.
지금 더마카가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맥락과 실제를 지금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당대표 경선에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촌철님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말 나온 김에 이분 얘기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 지금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심평 변호사의 발언이 또 주말 사이에 파장을 낳았어요.
간략히 추려드리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오호.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어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또는 그 이전 시절부터 국민의힘에 계속 몸을 담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 유승민, 이준석계의 공격 우려도 있었고 국민의힘이 가지는 여러 성격들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의 말은 그동안 썰로 돌던 정계 개편 이야기를 대놓고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네.
또 그만큼 곱씹을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짚어볼 텐데요. 음으로 양으로 확실해지는 두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겁니까?
첫째, 이준석, 유승민과는 절대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확인해줬다는 점이 하나죠. 그런데 이건 심평 변호사의 말만이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에서 거듭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라면 내년 총선에서 과연 두 사람에게 공천장을 줄 것인가 거의 만무하지 않는가 이런 예상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갈라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평 변호사의 이 주장이 정말로 윤심을 가득 담고 있는 발언인가도 사실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말미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장제원 의원과 몇 명이 국민의 민심을 많이 잃은 건 사실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을 이선으로 후퇴시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심평 변호사의 이 발언과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윤핵관 거론은 뭐 적이다라고 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 개를 한번 맞세워보죠. 그럼 이게 조화를 이룹니까? 오히려 서로 지금 배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게 생기는데요. 과연 심평 변호사의 발언에 윤심이 가득 담겨 있는가? 심평 변호사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가? 이것도 멘토. 짜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앞뒤가 좀 안 맞는 듯도 하고
그렇죠.
본인에게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여튼 심평 변호사가 앞서 저도 얘기했지만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이잖아요.
네.
결국 이런 발언이 전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거야 뭐 당연히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안철수 의원 관련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안철수 의원 견제형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는. 예.
그래서 당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관련자들의 반응도 궁금해서요. 2부의 안철수 후보 그리고 3부의 이준석 전 대표 각각 인터뷰도 시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토요일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불특정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광장에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는 허용할 수 없다면서 오늘 오후 1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철거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어제 열린 국회 추모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촐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전부 이 아이들 따라 갈 것입니다. 제 2의 참사를 보호해낼 것입니다.
아, 너무 가슴 아픈 목소리인데요.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족 측이 한 말이 있는데요. 위패 없는 정부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던 자리에 유가족들이 스스로 분향소를 세웠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정부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부연 설명하자면 분향소가 혐오시설일 수도 없고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 정부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 합동 분향소는 되고 유가족들이 직접 세운 분향소는 안 된다는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죠, 서울시가.
도대체 뭘까요?
저도 정말 듣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추모 공간 아직도 설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응희응이응님이 추모도 못하게 합니다라고 해주셨고 물풀에님은 유족들을 위해 모든 행정 편의 제공하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어주셨는데요.
네.
정말 어디 계실까요? 오늘 어떻게 될지 오후 1시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참석한 또 추모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또 여야가 어떤 말을 했냐면 유족들이 요구한 분향소 설치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기구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얘기 나온 지가 어제 오늘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근데 이제 협의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전 또 이 뉴스를 잘못 보고 네. 국회가 이걸 해준다는 줄 알고요. 합의했다고 속보를 보고 오 이랬는데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임시국회 또 진행이 되니까요. 제대로 이행할지 저희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동아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그 기초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던데요. 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출산 건수가 25만 7,20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해 유산 또는 사산한 건수가 9만 2,20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 사산 건수가 같은 해 출생 건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가 2021년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최근 5년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지금 높은 건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유산 사산 조산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 여성은 모두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딸랑 19명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1년에 2명도 안 되는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청 말고 승인된 수치를 보면 19명 가운데 8명,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의미하는 바를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하는 노동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산 사산을 개인적 원인으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해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 환경,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과 유산 사산과의 상관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그 임산부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허약해서 유산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하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충분하다면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퍼졌을 것이고 따라서 산재 신청 건수가 딸랑 19명에 국한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장시간 노동, 극심한 스트레스 이게 산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거의 연구가 안 되고 있고 입길에도 오르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재 신청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될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점을 지금 제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그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저출산 대책이랑 연결시켜서 지금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제는 아이 낳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나라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개인의 일로 치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냐. 손설님들이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물론 뭐 유산 사상 건수가 모두 다 그 출생으로 이어진다면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은 약간은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출산 건수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산 내지 사산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임신 의지를 가지고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과제죠.
네.
개인이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헨젤과 그레테님이 출산율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쟁력인데요. 에휴라고 한숨 보내주셨고요. 토토로님은 산재승의 문턱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 그리고 역풍이다님은 지인의 딸이 현재 임신을 했는데요. 단축 근무를 하려면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임신을 가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 현실이라면 누가 임신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성들의 경력 단절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꼭 그것만도 아니고 이면에 또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저출산 대책위원회 맞죠?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네, 뭐 해법을 내놓으시겠죠?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